사사 드보라.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불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우리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을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10년 정도 전에 일인 것 같은데 제 딸이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이제 역사 정치 전공하면서 클래스에서 페이퍼를 하나 썼어요. 제목이 한국의 선동여왕과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를 비교하는 페이퍼였습니다. 영어로 여왕을 퀸이라고 하는데 이 퀸을 보통 king's wife, 왕의 아내라고 지칭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16세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등극하면서 왕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40년이 넘도록 나라를 다스리는 제왕이 됨으로써 그것도 아주 훌륭한 군주가 됨으로써 이 퀸의 정의를 새롭게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900년 앞서서 7세기경에 우리 한국 신라에도 자기 스스로 군주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 선동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아시아는 특히 한국은 서구보다 훨씬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앞선 나라다.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 교수가 깜짝 놀라고 동료 학생들도 깜짝 놀라고, 그런데 제 딸이 그때부터 아 이게 나의 갈 길이다. 나는 남편 뒤에 숨는 조연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휘하며 진취적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그 심상치 않은 모습에서 요즘 바뀌어진 우리 딸들의 모습을, 여성들의 위상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딸이 한 4살쯤 되었을 때 디즈니에서 뮬란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왔거든요. 이 중국 역사를 배경으로 한 이 스토리에서 이 뮬란이라는 소녀는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에게 나온 징집 열정을 자기가 딱 잡아가지고 머리 쫙 자르고 남장을 하고 군인이 돼서 가서 나라를 구하는 얘기예요. 애가 어릴 때부터 이 뮬란을 자기의 롤모델로 삼더니 그다음부터 디즈니에서 나오는 모든 만화 캐릭터의 주인공들이 이런 타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백설공주였잖아요. 결론은 멋진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요. 그게 해피엔딩인데 이제 아니에요. 이제 여성들의 행복의 종착점은 멋진 남자와의 결혼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새로 나온 디즈니 알라딘의 공주는 자기가 술탄이 돼요. 겨울왕국은 더합니다. 어줍잖은 남자들 필요 없다. Let it go! 다 외치면서 그냥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아직 미국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여성 대통령이 벌써 오래전에 한 명 나왔고, 모든 영역에서 판검사 30%가 여성이고, 뭐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예능 다방면에 걸쳐서 뭐 이제는 여성들 없이는 대한민국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 여성들의 달라진 위치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굉장히 독보적인 책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사사기서의 유일한 여성 사사 드보라가 정말 엄청난 인물이거든요. 제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냐 하면, 이때까지 남자 사사는 한 주씩 했잖아요. 드보라는 앞으로 4주를 다룹니다. 한 달을 이 드보라를 살펴볼 거예요.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남존 여비 사상이 조선시대만큼이나 강했어요. 그래서 여성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지난주에 왼손잡이 사사를 세우신 것도 충격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 농부 삼가를 세우신 것도 충격이었는데, 여성 사사는 정말 뜻밖입니다. 사사기서에 계속되는 강조점은 하나님은 정말 의외의 인물을 의외의 때에 의외의 무기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모압왕을 죽이고 모압군을 1만 명을 전멸시키면서 기적의 승리를 가져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18년간의 그 모압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평안이 정말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사사기 3장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는데 8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나도록, 한 세대, 두 세대가 가고 지도록 평안이 지속되었다는 말은 에훗이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얘기지. 제가 볼 때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로서 에훗이 모압 왕을 암살했을 때가 적어도 제가 볼 땐 서른은 됐을 것 같은데, 그 뒤로 80년의 평안을 지속시켰으면 에훗이 100년이 넘게 장수하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18년 모압에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그 몇 배가 넘는 80년을 모압을 압도하는 힘을 갖게 되었어요. 참 축복이죠. 그런데 이게 축복이자 새로운 위기의 단초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죄악된 삶에 빠졌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허탈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첫째, 이들은 에훗을 너무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안 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에훗의 눈이 무서워서 안 한 거예요. 그들은 80년의 평화로운 세월을 너무 당연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못 살아본 젊은 세대가 나고 자라면서 더욱 그랬겠죠.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휴전하고 나서 지금 70년 지났거든요. 그래도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함께 섞여 살면서 우리도 많이 좀 안일해진 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정이 사그라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나면 애웃이 기도해 주겠지. 애웃이 어떻게 해 주겠지. 전부 애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렇게 남에게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평안의 때가 너무 길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평안의 나태함 속에서 점점 자리 잡거든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평안을 당연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죽자마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은 또라는 말은 에훗 이전에도 이런 못된 습관이 있었는데 에훗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게 다시 옛날의 악습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거룩한 습관은 픽업하는 게 오래 걸리지만 옛날에 익숙한 죄의 습관으로 휘기하는 거는 뭐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에훗 시대의 80년의 축복을 낭비했던 거예요. 요셉은 7년의 풍년을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들은 풍년을 요셉은 낭비하지 않았는데 에훗 시대 80년의 평안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에 익숙해져서 다가올 전쟁의 시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 찔러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다가올 전쟁의 시대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괜찮다면 저축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잘나가는 자리에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세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외로워질 때도 준비가 되어 있도록 우리는 풍요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산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은 광야의 시대, 고난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에훗과 에훗의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에훗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번에 하나님이 징계 회처리로 택하신 하솔은 가나안 북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하솔 왕 야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설교를 아주 깊이 들으셨다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옛날 140년 전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할 때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핵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하솔 왕국이었어요. 북부에 얼마나 큰 나라였던지 저 큰 여리고성의 25배나 되는 거대한 성. 그래서 어마어마한 철병과 부대를 가르친 그 왕국에서 30만 대군이 밀집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일전을 준비했던 곳입니다. 그걸 여호수아가 습격해서 전멸시켰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때 분명히 하솔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는데 140년 만에 이 하솔의 왕국이 다시 무섭게 부활한 거예요. 이건 결코 하솔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그만큼 영적으로 약해져서 빈틈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세력이 다시 설치는 판을 만들어주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독보적으로 그냥 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틈을 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질수록 마귀는 강하게 부활해서 우리를 유린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강력한 영성으로 제압해버렸던 하솔이 이렇게 무섭게 살아날 수 있게 해준 건 이스라엘의 방종과 타락이었죠. 3절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하솔의 군대에게는 가나안 철기 문화가 자랑하는 철병거 부대가 있었습니다. 분명 여호수아 때 전멸시켰는데 다시 이들이 전력을 회복해서 900대나 이 철병거 부대를 다시 확보를 했어요. 이 철병거는 그 당시 완전 첨단 무기입니다. 철병거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와의 전쟁은 요즘 공군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장군 시스라라고 하는 용맹한 장군이 있었는데 하솔은 북부의 나라인데 시스라가 이끄는 900대 철병군은 깊이 이스라엘 내부로 들어와서 이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데 전진기체를 딱 구축하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유린합니다.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아마 그들도 옛날에 여호수아한테 당한 보복으로 아주 이스라엘에게 잔혹하게 했겠죠. 여기서 심히 학대했다는 말은 그냥 쥐어짰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잘 나갈 때 영적인 힘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무기력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철병거는 뭐겠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철병거는 항상 있었고 철병거는 항상 강했는데 우리가 전에는 철병거를 압도했으나 지금은 압도당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야빈의 손에 파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야빈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자기의 무기력함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때 원망하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기 전에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서기까지는 8년, 에훗이 서기까지는 18년, 이제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외세의 압제에 시달립니다. 날이 갈수록 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가중되어 갔다는 뜻이고 처음에 잘못하고 무너졌을 때 뭔가 배웠어야 됐는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실패에서 영적으로 뭔가 배우셔야 돼요. 영적으로 배우지 못하는 걸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면 고난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맴도는 것을 끊어내질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이거거든요.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우는 소리 하지 말고 간신히 남 원망하지 말고 간절히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역사를 풀어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예비하십니다. 여사사 드보라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이 소개가 되죠. 4절 5절 읽습니다. 그때 랍비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첫째, 그가 랍비돈의 아내라고 소개되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녀는 한 남자의 현숙한 아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밖에서 하는 건 다 보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무의 뿌리와도 같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가정에서의 현숙한 아내, 책임감 있는 남편, 좋은 부모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 세울 때나 목회자 세울 때는 저는 꼭 건강한 부부 생활, 부모 자녀 관계를 쫙 봅니다. 이게 모든 게 기초가 되거든요. 드보라는 현숙한 아내였다. 둘째, 드보라는 사사로 부르심 받기 전에 먼저 여선지자로 쓰임 받고 있었습니다. 여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대변인이란 뜻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자기가 먼저 깨끗한 그릇이라야만 돼요.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 말씀을 담아주시진 않거든요. 특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대변하려면 자기가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자기가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겠죠. 그러므로 자기를 오랜 시간 거룩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셋째로 그녀는 이스라엘의 재판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주관하는 것은 그 사회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영적인 어른이 하는 일이에요. 광야에서 모세가 하던 주된 짭이 재판관이었어요. 솔로몬도 젊었지만 왕이 되자마자 모두가 존경한 것은 재판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권이 어지러운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사법부의 권위가 흔들리니까 지금 얼마나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재판이 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성인 드보라에게 모든 백성이 와서 기꺼이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가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도 그녀에게 와서 재판을 받으면 모두가 수긍했어. 아, 이건 하나님의 지혜로 한 결론이구나. 그래서 전국에서 구름떼처럼 그녀에게 몰려들었어요. 다행히 그녀가 여자기 때문에 하솔왕 야빈이 크게 경계하지를 않았어요. 남자가 이렇게 있다면은 반역의 수장이라 그래서 언제 제거됐을지 모르는데 그건 하솔이 허를 찔린 거죠. 뭐 여자가 좀 따뜻하고 말 잘하나 보지 뭐 이 정도로 경계를 늦춘 거죠. 그렇지만 그녀는 성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거죠. 그녀가 종려나무 아래 거했다는 것은 실제로 거기서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앉아서 재판을 집행했다는 뜻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렀고 이것은 드보라 이후에 사사시대의 행정 중심지가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리더십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리더십의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드보라는 그렇게 된 거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 지혜와 권위를 사람들이 존중해 주었어요. 이걸 오래 해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뇌리에는 드보라가 영적인 지혜가 있는 어른이라는 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신실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재판을 하면서 또 선지자로서 이 직분을 신실하게 오랜 세월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과 백성들의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느쯤 시점이 되니까 드보라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웅적인 큰 일을 맡으려고 나서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임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일을 시키실 것입니다. 드보라가 사사기에 나오는 처음이자 마지막 여성 사사라는 점 외에도 또 한 가지 특이점은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자기가 나서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6절 읽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기서 바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고 납달리 지파 청년이라는 것만 소개되었습니다. 이 바락이라는 이름이 천둥, 번개라는 뜻인데 아마 하나님의 번쩍이는 칼이 되기 위해 예비한 용사인 것 같아요. 상당히 그쪽 지역에서는 용맹한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드보라는 이스라엘 남쪽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역했는데 이 바락은 납달리 게데스 북쪽이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드보라가 부르니까 바로 달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드보라의 이 권위가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존경받는 삶을 살아놓으면 비상시에 우리의 말에 권위가 실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드보라는 처음 보는 바락에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너는 군사 만 명을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차출해서 다볼산으로 가라. 이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은 군사를 차출해서 다볼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왜 하필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만 명을 뽑으라고 했을까? 일단 바락이 납달리 출신이니까 가장 빠르게 군대를 차출할 수가 있었고 지리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두 지파가 농사와 장사를 잘하는 지파지 전통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지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가 벌어질 이 다볼산이나 이런 곳은 전부 스불론, 납달리, 이사가 이 세 지파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두 지파들은 침략자 하솔의 철병거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공략할 때 본거지로 삼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가장 많이 짓밟혔을 거예요. 가장 많이 그 철병거들을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혔겠죠. 바락이 바로 그 납달리 지파에 속한 용사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 같고 납달리와 이 스불론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보면 그 문제로 인해서 가장 피부에 닿도록 아픔을 느끼는 자, 가장 절실한 자를 부르시는 수가 많습니다. 제가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 그 처음 시작한 그 장로님 부부를 잘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부가 너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이건 뭐 이혼 직전까지 가는 바람. 하나님 앞에서 아, 우리는 더 못 살겠습니다. 이런 위기까지 가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고 나서 가정사역 해야겠다. 그 생각이 딱 든 거죠. 굉장히 훌륭한 분이 가정사역 할 줄 알았더니 굉장한 고난 속에서 이게 빚어진 거죠. 여러분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어떤 곳이, 어떤 사건이, 어떤 경험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일 수가 있어요. 납달리와 스불론이 그랬던 것처럼 지난주에 왼손잡이 에훗이 이끄는 그 부대가 모아방을 죽이게 된 것도 에훗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가 바로 모압의 군대가 주둔하던 여리고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많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장 동기부여가 필요 없던 거예요. 이번에 스불론과 납달리도 가서 적을 공격하자 할 때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20년의 한이 뼈 아프게 사무친 부족들이라서 확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바락의 군대에게 진치라고 하신 다볼산은 이스라엘 골짜기 북동쪽에 위치한 한 400m 정도의 산입니다. 우리 같으면 400m가 산이냐? 우면산 뭐 이런 것을 생각할 텐데 이스라엘은 워낙 평원지대이기 때문에 400m만 돼도 상당한 이렇게 고지라고 볼 수 있죠. 손자병법에 보면 항상 뛰어난 장군은 적이 선택한 전장에서 싸우지 않는다. 적이 원하는 때에 싸우지 않는다. 항상 내가 원하는 전쟁터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싸우도록 적을 유도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뛰어난 장군이시기 때문에 다볼산을 전쟁터로 정하고 이쪽으로 그 적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다볼산 바로 앞에 기손강이 흐르고 이스라엘 평야가 꽉 굉장히 광활한 평야입니다. 그런데 이 기손강이 지중해로 흐르고 있는 이 기손강이 이스라엘의 우기 때는 물이 넘쳐 흘러서 아주 뻘밭이 되기가 쉽상인데 지금은 건기예요.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평원을 마음대로 질주할 수 있는 철병거 군단이 훨씬 유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를 굳이 그곳으로 불러내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바로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야, 드보라가 이때 나이가 벌써 한 40, 50은 됐고 이 바락은 젊은 장군인데 남자가 자기 어머니 뻘 되는 분 앞에서 당신이 같이 안 가면 안 가겠어요. 옛날에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완전히 이걸 보고 분노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여러분 자네 새끼가 이래서 되겠어요? 여자 앞에서 같이 가지 않으면 못 가겠다 그런 여러분은 남자 어린이 여러분은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아직도 그 선생님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사실 이 바락이 주저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바락의 납달리 지파는 지난 20년 동안 이 패배를 모르는 시스라의 무적의 철병거 부대가 수도 없이 자기들 눈앞을 지나가는 걸 봤어요. 자기들의 아버지, 삼촌, 이모 수없이 그들의 손에 죽는 걸 봤어요. 그들의 병거 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실려 사로잡혔고 감히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20년의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죠. 비록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오긴 했지만 바락이 저 정도 겁에 질려 하면은 바락의 군대는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드보라가 그 순간에 자네 새끼가 이런 말 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 내가 같이 가겠다. 딱 알았어. 이거는 이 사람들의 지금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같이 감으로써 이들에게 용기를 줘야겠다. 나라도 존재감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드보라가 여인이고 무술을 익힌 전사가 아니지만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가주겠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한마디 했습니다.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리라. 이길 것이지만 영광은 네가 가지지 못한다. 당시 고대 전투에서는 병사를 아무리 많이 죽여도 적장을 죽이지 못하면 그 전투의 영광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드보라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투를 이기겠지만 이 영광은 한 여인이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바락은 그 여인이 드보라인 줄 알았어요. 어차피 드보라의 명성은 쩌렁쩌렁하고 전쟁에 이기는 게 중요하지 그 명성은 드보라가 가져간들 괜찮다고 생각했지 설마 다른 여인이 한 명 있는 걸 또 몰랐다는 거지. 그 여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100%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전투에서는 이겨도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빼앗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부끄러운 승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는데 또 한 명을 사용하셨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인한 산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발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이 사람들이 겐 사람 헤벨의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래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의 가이드로 같이 가자고 한 사람이 바로 겐 사람 그 호밥의 족속이에요. 잠깐 가이드만 해달라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거기 정착해서 살죠. 또 워낙 장사를 잘하고 정보가 밝고 많은 부족들과 친하게 지내는 부족들이라 오래 살면서 하솔 왕국과도 유대 관계가 깊었나 봐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그들이 전해주는 첩보를 그대로 100% 신뢰하고 달려온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자, 오늘 전투도 지난주처럼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솔의 본영은 여기 있고 여기서 철병거 900대 군단이 이렇게 와서 지금 하로셋 학고임의 군영을 구축하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도 보면 알게 됐지만 철병거 군단의 장점이자 단점은 길이 넓은 대로로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름길인데도 병거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래로는 가지 못합니다. 지리도 잘 몰라요. 이게 이들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 게데스에서 그 사람이 나왔죠. 바락이 나왔죠. 이 사람들을 드보라가 불러 모아가지고 납달리와 스불론의 연합군이 이쪽 다볼산 앞으로 오고 다볼산 앞에 이스라엘 평원으로 이 가나안 족속의 군대가 무기도를 거쳐서 집결합니다. 이 무기도는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인류 전쟁이 벌어진다는 유명한 곳인데 어쨌든 여기 대평원 앞으로 있고 이 다볼산 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기손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손강이 우기 때는 범람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는 만약에 우기 때였다면 시스라는 결코 진흙벌이 되는 여기로 철병거 부대를 몰고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건기기 때문에 마음 놓고 데려올 수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도 건기 때 이 사람들을 여기서 상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셋업이었어요. 14절 읽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쪽이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모르는데 우리는 철병거가 없고 적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평지전을 피하고 산악과 계곡에 엄폐물을 의지하고 적을 끌어들여서 싸우는 게 병법의 기본인데 드보라는 바락한테 미리 도착해서 이미 유리한 고지대를 점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버리고 내려가서 적을 평원에서 공격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의 무모함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었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허를 찌르시는 역사를 설계하시는 고수이십니다. 시스라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시스라는 평지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는 이 겐지파 헤겔족 속이 자기한테 이스라엘의 집결지를 알려준 것은 자기 편 스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셋업인 것은 상상도 못하고 평지전에 자신이 있는 건기기 때문에 비가 내릴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 그들의 교만을 깨는 하나님의 절묘한 셋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객관적인 정황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길에 이미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연결시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계속 시키셔도 패닉하지 말고 순간순간 역경이 변하여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도를 주지 않고 나침판을 주세요. 내비게이션이요. 순간순간 그 명령이 바뀌어요. 시편 27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계속해서 인도하소서. 드디어 드보라가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영어 성경 보니까 고! 두려워하지 말고 진격해라. 여러분, 희한한 게요. 사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전투는 이쪽이 완전히 불리한데도 한 번도 적의 공격을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제 공격이에요. 희한하죠?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얘기고 이 공격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호위하신다는 때가 있고 우리의 옆에서 함께 걸어가신다는 때가 있고 너에게 앞서 나가신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에 해당되잖아요. 이게 문자 그대로 이 전투에서 이루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보시게 될 거예요. 드보라는 바락과 겁에 질려 있는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영의 눈을 떠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실 것이다. 길은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니까 공격은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바락과 그 병사들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적이에요. 감히 숨소리도 내보지 못한 저 무적의 철병거를 우리가 먼저 가서 공격을 한다? 그러나 그 드보라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의 눈을 보면서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에 떨리던 가슴에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솟구친 거야. 그래서 와! 그러면서 그냥 군사들을 데리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돌격하는데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로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는 것은 전멸시켰다는 히브리어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사사기서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승전가에서 조금 힌트를 줍니다. 사사기서 5장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바락의 군대가 건기라서 비가 내려올 확률이 1%도 없는데 바락의 군대가 400m 그 해발 다별산에서 내려오는 동시에 밑에서 기다리던 이 시스라의 전차대는 저거 미친놈들 아니냐 죽으러 오는구나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거의 땅으로 내려왔을 쯤에 기손강에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건기 때 올 수 없는 폭우가 이로 인해 순식간에 이스라엘 평원이 진흙벌이 되는데 여러분이 상황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동의 그 이스라엘 오만 지역에서 있었던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도 장마철에는 양재천이 흙탕물로 범람하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미 반나절 이상 비가 쏟아질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광야 지역은 이야기가 달라요. 토반이 약하기 때문에 건기에 비가 올 때 있는 바짝 말라 있는 계곡을 우리가 와디라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저게 30분, 40분 만에 저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흙탕물에 범람해서 모든 걸 쏟아버리기 때문에 시스라의 전차대는 건기 때 비가 올 거란 생각은 전혀 안 하다가, 워낙 날씨가 좋아서 아무 대비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쏟아진 폭으로 몇십 분 만에 밀려든 토사에 당하고 있어. 시스라가 군대가 그러고 있을 때 바락에 이스라엘 군대가 쏟아져 내려온 타이밍이 정확하게 그때가 된 거지. 여러분, 아까 왜 여호와께서 너한테 앞서가신다는 걸 믿으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바락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어. 자, 이 전차대라는 것은 땅이 단단한 데서는 무적의 무기지만, 일단 진흙벌에 바퀴가 잠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죽음의 샌드백이 됩니다. 이 전차대에 몸을 메고 있던 시스라의 군사들은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보병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죽어가는 거죠. 더 히트는 뭐냐?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는 신 바알이 비의 신이에요. 날씨의 신이란 말이죠. 이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 날씨의 신이 우리 편이라 해야 되는데 비가 올 수 없는 이 순간에 왜 이런 저주의 비가 내리지? 그들은 자신들의 신의 무기력함을 원망하면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전투가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그날 딱 반나절 싸움에 무적의 전차군단이 전멸하죠. 여러분,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게 큰 싸움이니까 전 그 유대 땅에 소문이 다 났겠잖아요. 이를 지켜보던 수많은 부족들이 있었을 텐데, 뭐 그래서 뭐 CNN 뭐 이런 데 다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중계했을 텐데, 그 누구도 이스라엘 군대가 20년 동안 천하를 제패해온 접은 적이 없는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이스라엘 자신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 쪽에 거는 사람 없었어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강합니다. 세상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면 아무도 교회에게 걸지 않습니다. 연약한 교회가 강한 세상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최후의 역전을 기다립니다. 시스라는 지리와 날씨와 무기와 병력 숫자와 또 헤벨 족속의 그 정보망까지 모두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그의 교만을 찌르는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모든 상황이 시스라의 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승리를 완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해서 전투 직전에 발락의 군대가 패닉했다면, 나 못하겠어 그리고 도망갔다면, 내려가는 도중에 못하겠어 그랬다면 이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발락의 군대가 죽으라고 내려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두려움과 싸운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무릅쓰고 행동하는 거지. 정상적이었던 상황에서는 질 수 없는 철병과 부대가 무너졌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날씨를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날의 승리는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죠. 항상 성경에 보면 모든 전투가 그래요. 초반부에 보면 아무도 이쪽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적은 강하고 아군은 약합니다. 모든 것이 불리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자리를 지킨다면, 두려움을 무릅쓰고 서로 격려하며 전진한다면 막판 뒤집기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든 시대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절대 불리한 전투,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는 20년의 악몽을 준 철병거 부대를 향해서 믿음의 군대가 나갔을 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힘은 강하지고 교회는 약합니다만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 전진할 때 마지막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